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루하루 가장 큰 관심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로 비교적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모국 한국에서 매일마다 수백 명의 양성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곳 미국에서도 한국의 상태에 대해 앞세워 보도하며 또 불과 열흘 만에 한국은 바이러스 대응에 좋은 사례가 되는 국가에서 여행 경계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이유의 중심으로 온 국민의 관심과 또 분노가 쏠리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곧 기독교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어떤 신념을 앞세우고 또 어떤 성향의 집단인지에 대해 많은 개신교 교역자들과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가 신천지 지역 공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중대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가 예배를 비롯한 기존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그대로 참여하도록 방치를 함으로써 그들의 집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단이 개신교 교계에서 이단 사이비라고 공식 선언이 된 집단임에도 소속자 수가 25만이 가까운 큰 집단이라는 점, 또 포교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신천지임을 감추는 등 거짓을 일삼고 포교해서 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족과 분리를 시키는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들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 또 교주의 호화 생활, 또 교주와 집단의 엄청난 재산, 헌금의 통계와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이런 집단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여호와의 증인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이 옳다면 우리가 틀린 것이고요. 우리가 옳다면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누가 거짓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복음이 그동안 전파되어 온 어떤 빅픽처를 잡아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은혜인지 구원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또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각색의 주장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여러 집단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오늘 우리 다시금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복음 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의 뜻을 성자의 죽음으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전달하신 이 진정한 복음을 되새기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서서 나의 인생을 세워나가고자 마음의 북돋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편지의 시작에서 사도의 문안 인사를 받고요. 그 뒤로 가장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빅픽처를 그려주신 그 말씀을 그 첫 번째 초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 시대에서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이어져 이 편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획을 큰 획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가 그 우리 받은 구원의 빅픽처, 구원의 빅픽처를 그려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소식이 선포된 경위의 빅픽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그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본문에서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의 중에 성자와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나란히 쓰는 말씀이 또 한 곳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초반에 그는 그가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소아시아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쪽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은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그리고 이제 남쪽 중앙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방금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16장의 본문 양쪽 다 성령 그리고 성령과 구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두 표현 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 시대 때부터 전파해왔던 그 복음의 그 실체가 그 중심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일 그분이 장차 몸소 감당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12절을 보시면 성령을 또 언급을 하죠.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의 입장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의 문법을 살려서 정리를 하자면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그 말씀, 구약의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10절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내용을 전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갔지만 그들이 정리한 내용을 선지자들이 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곧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를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선지자라는 그 직책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임무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몇몇 예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성령을 통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미국에서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walk, W-O-K-E라고 합니다. Are you walk? 라고 합니다. 그 흑인 문화에서 역사적으로 그 흑인 문화를 보면 영어의 그 어떤 표준 문법을 따라 하지 않고 좀 그들 안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문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가지고 walk했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내가 감지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이 단어가 또 교회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Are you walk?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라고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새롭게 생긴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를 느꼈던 어떤 생각의 변화를 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이거는 선지자들이 하는 체험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을 하시면서 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선지자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신약시대 때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심지어 12절 그 제가 읽지 않은 부분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귀합니다. 존재적으로 보자면 천사들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지상이지만 천사들이 사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존재가 천사고 천사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 뿐더러 천사들마저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몰랐다는 점을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도 아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내용을 선지자들이 공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이루신 한 가지 길입니다. 구원은 하나고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자신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바치면서 죄인된 우리가 서야 하는 정죄와 저주의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감당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한 사건, 한 인물, 그리고 한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가 성경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영적으로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이 한 가지 복음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한다면 그가 음성을 듣지 않는데도 들었다고 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고요. 그가 환청을 들었다면 그는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정말 자신이 아닌 다른 인격체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들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주장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부인하고 그 복음을 왜곡하는 영은 사탄에게 속한 타락한 영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얻었습니다. 곧 한 하나님의 그 한 분의 영을 통해 한때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 그리고 그 뒤로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전파되어 온 것이고 언제나 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전파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또는 누구를 통해 또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그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연구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시대의 어떤 인물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임할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선지자들이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누구를 통해 일어날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 전체를 연구하고 살피는데 그 구약의 학자들이, 선지자들이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로 구분된 문서만으로 17권이나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에스겔까지가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 그 뒤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 선지서라고 구분이 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구분된 그 성경 그 전에도 모세가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만큼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모세오경 또한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성질이지요.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선지이죠. 미리 본다.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선지자에 속하는 학개라든지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성경으로 하면 39권 문서로 정리가 되죠. 그것이 이미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말씀들을 다 펼쳐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빅픽처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학개가 조금 전 시대 사람이지만 말라기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한번 빅픽처를 그려보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여인의 씨앗, 여인에게 나는 후손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실 것을 암시하셨죠. 언제나 구원자의 강림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고 그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는 구원자인데 이와 동시에 그가 이사야서 53장 아무 잘못 없는 상태로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고통을 당해 죽음으로써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다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럴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그가 상상조차 되지 않은데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런 처녀가 아이를 베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인물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 봐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7장에 주시고는 이사야서 9장에 가서는 그가 불리울 이름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시는 가운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받았던 장차 오실 구원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사야서 9장 그가 태어나서 갈릴리를 밝힐 것이다.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거든요. 예루살렘과 먼 곳입니다. 북쪽 지방 갈릴리를 환하게 밝힐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스가랴서 9장 왕의 신분이지만 겸손히 말이나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런 인물이다. 그는 시편 118편 건축자의 손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 집에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될 가장 중요한 돌이 될 그런 인물이고 시편 41편 그는 가까운 측근에 의해 배신을 당할 것이고 이사야서 53편 동족들에게서 버림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22편 득실거리는 개들로 표현된 이방 사람들에 의해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약속된 구원자에 대해 이런 모든 말씀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 그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그 선지자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의 그런 지식의 한계, 지식의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유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베들레헴의 마을에 속한 베들레헴 거민이 아니신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어떻게요? 로마 정부가 내린 인구 조사에 의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가 속한 유다의 자기 가문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을 때 임신 중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헤롯 대왕의 눈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십니다. 아기 때죠. 부모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 이집트에서 불러낸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부름을 받으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랬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 성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공생사역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리 북쪽에 빛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버림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 로마 정권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동족에 의해 손과 발이 찔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처럼 이방인에 의해 손과 발이 찔리는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점에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보기를 원했고 누구에 의해 어느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무리 연구를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들이 누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엿보고 싶었지만 몰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이 복음이 말세 때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가 되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시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보면 이 섬긴 바가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인물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 모든 일에 대해 두 눈으로 보고 겪고 들었던 그 산 증인이 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 모든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선지자들이 전하고 그렇게도 알고 싶어했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감동, 복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맥체인 성경 읽기 중에 읽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베드로가 지난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그분을 뵙지 못하고 사랑하는 은혜, 그분을 두 눈앞에 놓고 있지도 않은데 그분을 믿고 있는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단이 만연합니다. 작년 중반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이단 연구하는 분들 이 3편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의 족보를 그렸어요. 그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 이단의 족보를 그려서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그린 게 좀 대단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좀 뭐라 그럴까 강연이 조금 짜임새가 조금 덜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참 들을 만한 것이었는데 엄청난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단을 옆에 두고 사는가?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고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가? 나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 많은 생각을 각자 하셨을 텐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교회에서 복음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언제나 복음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은 이미 내가 아니까 제쳐놓고 다른 말씀, 예를 들어서 족보라든지 성경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족보도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역사도 공부하고 인물들도 공부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망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더없이 의롭고 거룩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우리 대신 저주와 정죄를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런 모든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럼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죄인 된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죄와 십자가와 소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묵상하고 앞세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익히는 이 일들을 모든 기성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앞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 가장 1차적인 기독교인의 질문에 대해 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3자로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과 가장 큰 회개가 있었다면 바로 이 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있었구나.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고 회개를 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들을 보고 한국 교회들을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커서 이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이것을 문제 삼지 못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앞세워서 전파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 예배의 핵심 내용, 우리의 찬송의 내용,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복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언제나 앞세워진다면 이단들이 와서 침투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할 때 차이점을 즉각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대응을 하면서 그 이단의 침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교회에서 복음이 앞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모일 때마다 복음이 앞세워지지 않을 때 안아왔고 그래도 교회로 괜찮다고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단의 메시지에 현혹이 되는 이유는 설교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신 존 스탓 박사님이 설교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영어로 먼저 그분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preaching인데요. Preaching is opening up the scripture with faithfulness to the text and sensitivity to the world that God's voice is heard and his people obey him.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되 본문의 충실함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시대를 인식함으로써 sensitivity to the world, 결국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이해하고 설교가 진행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그러면 목사의 어떤 인식을, 목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 내가 목사니까.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설교 그러면 이 강단에 누가 선다고 해도 이 강단을 장악하는 사람이 선포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에서 아무리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설교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충실하며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은 열심히 전하지만 세상에 대해 센시티비티가 없다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없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설교고 저렇게 해도 설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이 아주 짜임새 있게 정리해서 전파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가르침은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 그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목격자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목격자로서 그분을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뵌 적이 없고 지금도 뵙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더 큽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고 날마다 돌아가서 돌이켜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언약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증거해 주신 그 단 한 가지의 복음, 언제나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위에서 내 자신이 회개를 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구가 어떤 방송을 보고 언제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어떤 은행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위조 지폐를 귀신같이 찾아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다발, 한국은행이었는데 만 원짜리 다발을 이만큼 줘서 거기 위조 지폐를 몇 개 심어 놓습니다. 그럼 그분은 돈을 이렇게 세면서 위조 지폐를 톡톡 이렇게 빼낸다고 해요. 위조 지폐만. 그래서 나중에 검사해 보면 다 위조 지폐입니다. 예, 골라낸 걸. 그분에게 물었다고 해요. 기자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해요. 제가 그동안 은행원으로서 진짜 지폐를 많이 샜습니다.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위조 지폐가 느껴집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위조 지폐의 그 어떤 만드는 기능이 또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같은 종이를 쓰고. 그래서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만져보면 아 이게 가짜다 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가 알아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됐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지금 아직도 죄와 시달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나 같은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단 한 가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고 진짜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여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나에게 죄를 범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지금은 그를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인정합니다. 주여, 주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을 무의미합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당한 이 일이 제 평생의 과제라는 것을 제가 믿고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돌아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친교를 하지요. 뭐를 위한 자리입니까? 지금 기뻐했던 그 복음, 지금 노래했던 그 복음을 서로와의 관계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던 주님이심을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지만 교회에서 복음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관계에서죠.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을 높이며 그 복음을 적용해 나가는 교회. 그럴 때 구약의 시대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공생사역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목격자들, 그 뒤의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행렬에 우리도 섰다는 점에 감격을 하면서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했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잡스러운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저희가 붙잡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속죄하시는 구원을 몸소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 시대가 2000년 전이지만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받고 그 동일한 내용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도 강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손길도 복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먹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복음이 우리를 참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더없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